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읽어서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아마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제 그리고 또 박해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사역을 디모데나 디도 같은 젊은 일꾼이 이어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물려주려고 여기저기 흩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아무래도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조언해야 될 일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젊은 교회 지도자였던 디모데, 디도 같은 사람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교회가 정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 어떤 경험 많은 또 어른이었던 사도 바울이 젊은 교회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절, 디모데 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이 보면 다 개인에게, 그런데 개인에게 준 편지인데요. 공개적으로 읽고 있어요. 우리가 개인에게 준 편지를 온 교회가 다 읽고 우리도 지금 그 개인에게 쓴 편지를 다 읽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나 디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뭐냐, 이거는 디모데나 디도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전주 제자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온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 믿는 신앙 외에 사실상 고대 종교 역사 안에 무신론, 이론적으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은 채 200년이 안 되고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 사회에는 다 초월에 대한 의식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고대 종교에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비밀리에 전수되는 보통 비의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람에게 비밀리에 전수되는 영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만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의를 아는 종교 지도자가 그 집단을 자기만 알고 있는 영적 지식 혹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 혹은 권위에 기초해서 그 종교 집단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단에만 전해지는 혹은 그 집단의 지도자에게만 전해지는 그 종교적 비의, 그것이요 그 종교 집단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종의 그 결속력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대부분의 종교 집단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집단의 지도자들에게 남들이 모르는 어떤 지식을 아는 지혜 혹은 남들에게 없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다 믿었어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지식이 없어요. 이를테면 복음이 뭐냐?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것도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에게 특별히 비밀리에 전수되는 지식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책을 읽어보면 레위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레위지파 타고난 사람 혹은 제사장도 아무나 될 수 없죠. 그거는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나 혹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일꾼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주장한 거하고 또 하나는 아무나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재미있는 거는요. 그러면 제사장이 특권층이냐? 특권층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데 어떤 특권이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낮아지는 특권이고 섬기는 특권이에요. 고대 사회에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은요. 좀 이렇게 뭔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땅을 다 기업으로 주시는데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네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면 먹고 살고 예배 잘 안 드리고 제대로 헌금을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일 가난한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레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고대 종교에 그렇지 않아요. 고대 종교의 대부분의 종교, 대부분의 집단에서는 제사장은 특권층이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초월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신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고대 사회에 온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두려움, 불안에 매여있던 세상에서 초월, 신과 교감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었겠어요. 그리고 그 능력의 기초에서 사실상 제사장은 엄청난 특권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회적 약자였어요. 오히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런 수고와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일반적인 종교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종교적 비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누구에나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레위기를 읽어보면 재물을 어떻게 바쳐야 될지 또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다 알려져 있어요. 이를테면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7장, 8장 같은 거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려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신비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서. 감추어져 있는 신비가 없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 아느냐? 그건 아니에요. 감추어진 것이 없다. 다 드러나 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신비를 다 드러내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명백한 강조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지 개인에게 은밀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준 편지라도 전부 다 읽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개인에게 준 편지인데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것은 교회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단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자기만 아는 그런 비밀. 그거 다 사기꾼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아무도 몰랐는데 자기가 이 마지막 때 알게 됐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쟁이인 거죠. 이단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어떤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 은혜의 신비 이거는 전부 다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 없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은혜의 신비가 드러나 있다고 해서 그러면 누구든지 아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선 마귀가요.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쓴 책이 좋은 게 많은데 그 중에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어떻게 보면 거의 기독교계의 고전이에요. 방송실에서 띄워줘야 되는데 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그런데요, 엄청 유명한 책이에요. 20세기의 고전이라고 꼽아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는요, 마귀나라 국방장관쯤 되는 엄청 높은 고위직 마귀예요. 이 사람은 평생 이 책에는 기독교 환자라 그러거든요. 기독교 환자를 무너뜨리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가 이제 짠챙이 마귀가 이제 처음 기독교 환자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첩보원 일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마귀나라에 기독교인을 성공적으로 많이 무너뜨려가지고 출세를 많이 한 아주 고위직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한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쓴 책이에요. 엄청 재밌어요. 괜히 적어 있다가 시험 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런데 여튼 재밌는 책인데 이 책에서 편지예요. 그래서 편지를 계속 쓰는데 그중에 첫 번째 편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성을 깨우지 마라.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마귀의 첫 번째 지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자기 간증을 해요. 자기가 관리하던 어떤 기독교 환자가 있었는데 20년 이상 무신론자였어요. 아주 견고한 무신론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거죠. 책을 읽다가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요 허들갑 놀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다 고 생각하기 시작한 이 사람 기독교 환자에게 그러니까 환자에게 야 밥 먹을 때 돼서 지금 점심시간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 스크루테이프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원수가 다시 속삭이는 것 같더라. 원수가 하는 말은 뭐, 원수는 하나님이에요. 야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중요해. 이거 인생의 큰 문제야. 이런 말을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야 그렇게 중요한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짜투리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좀 시간을 많이 내서 여유가 있을 때 해야지. 지금 점심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 짜투리 시간에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고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서관 밖으로 나가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마귀가 이긴 거죠. 그 도서관 밖에 나가자마자 신문팔이 소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사서 읽은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관념보다 일상이 중요하다 고 하는 것을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서 스크루테이프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지금도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크루테이프의 아버지는 마귀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성공한 사례를 조카에게 간증을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그 생각을 하게 만들지 말고 자기가 알 만큼 안다고 하는 막연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벌레도 잡고 설교 시간에 그래서 마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설교 시간에 지금 설교자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데 지금 벌레를 지금 자꾸 이러고 마귀가 나는 알만큼 안다 이렇게 막연한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야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초보 마귀 네가 진짜로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너의 임무는 환자 곁을 지키면서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첫 번째 임무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요컨대 사단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게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요, 성공하고 있어요. 성공.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 없거든요.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거 생각 잘 못해요. 인생에 막 큰 문제가 생길 때나 그때나 생각하게 될지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사단이 우리로 범죄하게 만드는데 실패하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분주함이 죄입니다.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고 분주하게 살면서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 묵상할 여유도 없이 그렇게 지내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대에는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사람 많아요. 우리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핸드폰 열어서 뉴스라도 봐야 되고 날씨라도 봐야 되고 뭔 소식이라도 들어야 되고 가만히 못 있어요. 항상 보고 항상 들어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항상 보고 항상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점점 외로워지고요 사람들은 점점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서 제일 첫 번째 편지에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1차 목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점점 잃어가고 점점 혼미해져가지고 세상의 종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비, 은혜의 신비는 충분히 드러나 있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은혜의 신비가 충분히 드러나 있지만 모르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경을 안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사람들이. 설교만 들어요. 설교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도와드리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보다 성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안 읽거든요. 성경 안 읽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뭐 매일 말씀 묵상하라 그러고 그냥 뭐 이렇게 영적 처리해라 그러고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데요. 그래도 잘 안 읽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 눈을 피하는 분은 성경을 안 읽는 분이에요. 성경을 안 읽는 분은 회개할지어다.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1년, 2년 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드러나는 것이고 배우면 배울수록 아는 거거든요. 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성경은 소리를 원래 낭독용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읽으면 성경의 의미가 훨씬 더 잘 드러나요. 성경을 읽을 때 요점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은 학교를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공부를 한 것이 뭐 가물가물 하실지는 모르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차이가 뭡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요점 정리를 해요. 다 자기 공부한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외우면 공부 잘하는 친구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그냥 수업 한번 듣는 그러니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고 싶으면 하다못해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이라도 요점 정리를 하고 이 안에 도대체 강조하는 게 뭔지 뭐 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거를 적어야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적자 생존입니다. 적어야 요점 정리를 하고 그거를 노트에 적고 여러분의 묵상을 적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에요. 또 성경을 잘 읽으려면 이럴 때 우리는 개역 개정이거든요. 이게 강단용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뭐 공동번역도 있고 새번역도 있고 뭐 영어 성경도 있고 많아요. 여러분 그 대한 성서 공회라는 데가 있어요. 성경을 펴내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의 한 군데예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읽는 모든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펴내는 거예요. 대한성서공회 앱이 있어요. 핸드폰에도 가면 대한성서공회 치면 앱이 있고 컴퓨터에도 대한성서공회 치면 앱이 있어가지고요. 그 앱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그 대한성서공회 앱에 들어가면 여러 번역 성경이 무료로 거기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읽으면서 대조해서 읽으면 훨씬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이 중요해요. 눈에 들어오는 마음에 감동이 되는 한 구절을 딱 찾아 읽으면 안 되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문맥을 따져가면서 읽는 그것이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잠깐만. 왜 이렇게 다 어수선해요, 지금? 다 혼미하면 안 돼요. 자, 디모데전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뭘까요? 아무런 걱정이나 아무런 근심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고 경건과 단정함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뭐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사는 거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사는데 여러 가지 얽히는 것이 많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야 우리가 다른 것에 얽히지 않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체 문맥에서 강조하는 거는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는데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죠. 그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한 2, 3주 전에 세례식 하는 날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튼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또 그거를 듣는 것,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요. 그런데요 세상에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할머니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할머니 연세 많으신 분인데요.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자기한테 한 번도 누가 교회 오라고 한 적이 없대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아무도 자기에게 교회 오라고 해본 적이 없대요. 우리 주변에요. 평생 동안 어느 누구로부터도 초대받아보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그 사람은 왜 예배당 오라는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을까요? 로마서 10장 14절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이 안 뜨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사람이 한 번도 교회에 나오라는 초대를 받아본 적, 예수 믿으라는 어떤 초청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유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아시죠? 혹시 성도님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안 해요? 옆 사람에게만. 혹시 성도님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안 하는 거죠. 교회에 오라고 초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어요. 전방 개척 선교 지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녹색은요 교회가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누런 데는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또 아프리카 북부, 여기는 이슬람권이고 여기는 힌두권이고 여기는 뭐 공산권인데 여하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그만큼 갖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자가 없거든요. 선교사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초대도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막 임금들과 높은 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한다. 이러면 이게 또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변호상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일하다가 변호상 이종 선교사님이 나왔는데 사실 중국 정부에서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서 나온 거거든요. 요즘 중국이요, 중국의 기독교, 중국을 위한 기독교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선교사들도 다 쫓아내지만, 이를테면 인터넷에 어떤 설교 혹은 뭐 기독교 어떤 관련 자료 이런 거를 인터넷에 올리려면요,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헌금을 온라인으로도 하잖아요. 종교기관의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가 됐어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는 종교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뭐 중국교회는 삼자교회라고 정부에 등록된 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거든요. 등록되지 않은 교회는 이렇게 폭파가 돼요. 막 깨지고 십자가 내려지고 사진이 있는데 방송실에 지금 누가 있죠? 이렇게 폭파가 돼요. 이 중국교회, 중국현실. 중국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설령 이런 일이 있어도 이런 박해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를테면 요즘 그 이라크 모술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라크에 가면 바그다드가 제일 큰 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모술이거든요. 이라크 전쟁 전에 모술의 12%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는 중동 이러면 전부 이슬람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중동에 가면 2000년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 그 교회가요 2000년 된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모술도요 거기 이라크 이슬람권이지만 모술의 12%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사람들 다 죽고 흩어지고 도시가 쑥대밭인데 지금은 통계도 나오지 않죠. 이를테면 베들레헴, 이스라엘에 가면 베들레헴이 있는데 베들레헴 어딘지 아시죠? 1950년대에 베들레헴이에요.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거의 90%였어요. 2000년대 초반에 35%. 지금은 더 줄어든다 그래요. 베들레헴에 있는 선교사님 말씀이.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그 뭡니까 이게 분리장벽 때문에 이게 격리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너무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텨낼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 이런 임금들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게 복음의 증인 노릇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장애물, 다른 걸림돌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어떤 사명으로 부르심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열심히 사는 그런 인생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세우신 그 부르심의 목표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7절에도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부르심, 이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시대에 은혜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풀타임 사역자죠. 풀타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풀타임 사역자고 무슨 선교사들도.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는 사람을 풀타임 사역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럼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냐?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도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도 풀타임 사역자예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심으신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세상의 빛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을 보면서 신은 뭐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 받은 거죠. 그런데 뭐 교회 댕길 때만 그러냐 아니고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를 향한 예배고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은혜의 증인된 그런 사명에 초점을 맞춘 일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다 다르잖아요.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우리가.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는 노예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거든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노예의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노예, 네가 설령 노예의 일을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 너는 노예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그거는 남들이 볼 때 뭐 이렇게 삐까뻔쩍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이 볼 때 초라한 일이 어떤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군지 어떤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난번에 열왕기하 묵상하고 그 전에 예레미야 묵상할 때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사명으로 부르심 받은지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경쟁했어요. 열심히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결국 자기 욕망, 탐욕의 포로가 된 거죠. 결국 망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망합니다. 더 행복하게 살려고 망해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 혹은 더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망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대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 살고 싶다는 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의 수준, 아 내가 이만큼, 그래 이만큼 누리고 이만한 집에서 이만한 차를 타고 혹은 이만한 여행을 다니고 뭐 이만한 이 어떤 수준이 있어요. 자기가 살고 싶은 수준이 있는 거죠. 이 수준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아니면 뭐 광고, 기타 등등 뭐 드라마, 여하튼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좋겠다, 이 수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여러 가지 역량, 여건이 이런 정도의 수준을 살아갈 만한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면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요. 그게 돈을 이만큼 벌 수가 없어요. 뭐 돈을 벌어도 시간이 없어요. 뭐 기타 등등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 간격이 뭘로 채워질까요? 이 간격이요, 패배감, 열등감, 내지는 분노, 분노로 채워져요. 분노. 그래서 삶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여유가 없어요. 목표가 있는 거죠. 전에는 이만큼이 목표였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목표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뭔가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영적인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가니 삶이 주저앉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이 왜 생기겠어요? 이 분노와 다툼은 이루어지지 않는 꿈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거고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고요. 뭔가 이렇게 하여튼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삶 가운데 분노와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왜 남자들일까요? 여자는 잘하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문제가 없어요. 정말 그런 건가요? 잘한대요. 여자들은 잘하고 있대요, 지금. 여자들은 잘하고 있대요. 오늘 본문에 왜 여자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남자들한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러니 여자들은 잘하기 때문이냐? 뭐 잘하는 여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요,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거예요. 책임을.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는 책임을 남자가 지는 거예요. 앞장서는 것이 남자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여자가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네가 책임져야 되고 네가 앞장서고 네가 선봉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네가 그러면 정말 앞장서서 헌신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장서야 될 책임이 있고 짊어져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거 무시한 채로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래요. 뭐를 위해 기도해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자로. 세상의 빛된 사명. 이를테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선포하기 위한, 그건 복음의 증인으로, 은혜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 그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있거든요. 열심히 해야죠. 노예는 노예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은혜의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여전히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풀타임 사역자인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되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명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